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한국 사람이 살았다면 동산을 쫓겨나는 인간의 타락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한국 사람은 뱀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보는 즉시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유혹할 이제 시간에 유혹할 기미를 주지 않아서 이제 한국 사람이 동산에 살았으면 아마 동산을 벗어나는 일은 없었을 거다라는 우스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사탄에게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의미심장한 말이기도 합니다. 뱀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이 질문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채집생활 전체를 부정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동산의 열매가 이 100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중에 허락하신 것이 99개이고 오직 한 개만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뱀은 하나님이 전체를 금하신 것처럼 표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인간을 억압하고 올가매는 부정적인 그림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질문 앞에 순진한 여인이 이 답변을 해줍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뱀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이제 수정해 줍니다.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먹을 수 있다 라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3절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절과 3절에 중요한 접속사가 개역 개정판에선 빠졌습니다. 여기 2절과 3절 사이에는 그러나 라는 벗이 존재합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다. 라고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2절에서 말했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 하지 마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여자는 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자의 답변을 보면 요즘 아이들의 표현을 토대로 낚여도 이제 제대로 낚였습니다. 여인 앞에서 이 뱀이 질문한 이 전체를 부정하는 흐름, 여인의 대답은 그 뱀의 논리에 그대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다수의 열매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고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한계에 집착하면서 뱀의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맙니다. 또한 여인의 대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는 원래의 그 의미와 전혀 다른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절대로 죽는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 하나님 안 하셨습니다. 또한 죽을 수도 있을 걸? 이라는 이 죽음의 가능성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너 죽어. 진짜 죽어. 절대 죽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그녀의 중심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단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전 세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TV 보면 어떤 스포츠 혹은 연예인들 아니면 이제 정부 관료가 이 바켓에다 양동에다가 얼음을 물을 담아서 들이붓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뒤에서 사람이 부어주던가. 그게 루게릭 협회에서 100불을 후원하던지 아니면 100불을 후원할 의사가 없다면 양동이에 얼음물을 담아서 스스로 끼얹던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제안을 함으로써 이제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이 한국의 이제 모 가수가 그것을 가져와서 한국에 이제 많이 이제 계속해서 연결된 게 이제 바로 이제 아이스 버킷 챌린지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100불, 우리나라 돈을 이제 10만 원이죠. 10만 원도 루게릭빙 협회에 이제 기금으로서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물세를 받고 나서 세 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 명의 사람은 일주일 내에 여기에 동참하던지 아니면 물을 끼얹던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세 명의 사람에게 또 이제 토스하고. 그게 이제 계속 많아져서 이게 얼마가 이제 거쳤냐면 후원금이 1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천억 원인데요. 그 전에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36배가 후원금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페이스북이나 SNS에 어떻게 퍼지냐면 우리는 그냥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아니라 감사 릴레이를 하자라고 해서 감사 릴레이를 쓰는 그러한 어떤 운동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NS를 타고 감사 제목 세 가지 적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세 사람에게 지목을 하는 겁니다. 너 빨리 이제 일주일 안에 감사 제목을 모든 이들에게 공개하십시오 라는 감사 운동, 감사 릴레이가 젊은 청년들을 타고 지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앞에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사전적 의미는 이 고마움을 여기는 마음,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사는 자기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이외의 타인에게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인격적인 단어입니다. 여기서 인격적인 단어라는 말은 우리는 무생물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에게 감사하는 사람 없지요. 자전거에게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감사는 인격에 대상하게 느끼는 인간의 고유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99개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와는 99개의 감사 제목을 버리고 한 개의 금하신 그 내용물에 집착했습니다. 절대적 감사의 내용을 뒤로한 채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버리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만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뱀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그거에 그 감사할 내용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내용 그 한 가지에 집착하면서 나머지 99개의 내용물은 그 감사 제목들은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기가 무척 어렵게 됩니다. 감사라는 것 자체가 나라는 객체에서 흘러나오는 내용물이 아니라 외부의 힘, 외부의 인격적 대상에서 기원한 것이라 할 때 그 외부의 힘의 근원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대로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면서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하와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머물고 있다면 그 인생은 감사와 기쁨으로 활짝 꽃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뱀의 유혹 질문, 뱀의 유도 질문을 덥석 물어버린 여인, 그 여인은 뱀에게 이제 낚이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4,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고 있는 여인을 향해 뱀이 담대하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쁜 것을 넘어 아주 고역한 존재로 뱀은 몰아갑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뱀이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하지 않다는 이 말씀의 부정을 하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내면에 머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합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전면적으로 사탄은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중독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이 게임일 수 있고 대체로 청소년들이 그렇죠. 또 어떤 이들은 도박이나 이 성적인 타락 혹은 과도한 문화생활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무언가가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자꾸만 계속 그 자리에 그 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등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나게 하는 그러한 인간의 심리 그런 인간의 중독의 그 자리를 사탄이 고수하게끔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도 못하라고 만드는 그 무엇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나 스스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내 인생이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이곳에 올가매겨 있는 사탄의 이 도구와 사탄의 전략에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결단과 그리고 이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뱀의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뱀의 해소였습니다. 사탄은 뱀에게, 사탄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눈 밝아져, 너희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이 열매를 먹으면, 사탄은 여자에게 하나님은 인간이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아셨기에 이 먹지 말라고 이 말함으로써, 이는 하나님을 못된 분으로 묘사한 것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그 탐욕을 사탄이 직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멀리하고 인간 스스로 무엇을 갈망하는 어떤 타락한 그 본성을, 어떤 타락한 심리를 사탄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인간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욕망에 대해서 사탄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고도의 눈으로 딱 잡고 그 타깃을 탁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유혹을 먹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위에 새가 다닐 수 있다. 인간의 머리 위에 새가 다닐 수 있지만 인간은 그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을 인간은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그 생각들이, 그런 요소들이 나의 머릿속에 맴돌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오픈된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겁니다. 보편적인 이건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내 머리에 있는 것을 받아내서 내 마음의 자리를 가져오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인간의 바로 책임인 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닐 수 있는 것, 그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누구도 말할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나 자신이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에 있는 그 욕구와 그 욕망, 그것을 잡음으로써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콕 집어서 공략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적중했고 여자가 반응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유혹에 걸려든 여자는 그 전에 보았던 나무에 대한 생각, 즉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말씀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섬김을 실현하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여겼지만 더 이상 나무를 보면서 여자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무를 보면서 뱀의 말대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그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자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개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에 의해서, 뱀의 유혹에 의해서 더 이상 그런 인식은 여인은 갖지 못하게 됩니다. 여인은 뱀의 말로 인해 열매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타락하는 인식의 틀을 제공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내면의 욕구와 탐욕이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식시켜버렸습니다. 그녀의 내적 욕망은 행동으로 옮겨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멀뚱멀뚱 서 있는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소망하는 이 분별력을 상실한 멍청한 남편이 옆에서 그 열매를 받아서 함께 먹었습니다. 열매를 따먹은 결과는 무엇이었겠습니까?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탄이 말한 지혜로운 눈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은 오직 죄에 대한 수치감으로 인해 자신의 몸을 가리는 데 바빴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신의 느낌과 감정대로 행동한 인간의 삶의 자리에 남는 것은 공허함 그리고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속삭임에 응한 인간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남는 것은 죄에 대한 수치심과 외롭고 쓸쓸한 고독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까지 간 그 어둠의 상태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사망의 어둠이 그 어둠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낯이 너무나도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그 자리에 가기를 소망했던 그 영혼, 그 심령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자리가, 그 거룩한 자리가 버거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공허함, 그 어둠의 그 자리,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어둠과 그 공허함과 수치심과 그 모든 허탄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이 패배의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동한 인간 아담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인간 하와를 향해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말을 부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책망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찬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고통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의 영혼의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외로움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인간을 애타게 부르시는 사랑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할 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 사탄의 유혹에 머물러 살아갈 때 애통하시며 눈물을 쏟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게 될 때에 자신의 죄의 실존과 영적인 고갈 상태를 깨닫고 나면 주님의 낯인 너무도 부끄러워 도저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뻗치십니다. 상처난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도록 새 힘과 새로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유혹 앞에 무참히 깨어진, 그래서 사망의 어둠에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영혼을 찾고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책망을 하고자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탓하고자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의 규범으로서 질책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그 영혼의 어둠을 다시금 빛으로 거하게끔 인도하시고자 사랑의 손길을 뻗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의 손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드리겠습니다.